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작은 믿음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도 부족한 종,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항상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1절부터 6절 천년왕국 제목을 그렇게 붙여봅시다. 본문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 안에서도 천년왕국 문제는 딱 견해가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가 있고 유력한 신학자들 또 성경 주석가들이 견해가 서로 나뉩니다. 첫째는 천년왕국을 신약교회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것을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천년의 의미가 없고 상징적인 의미고 교회 시대를 가리킨 것이다. 그렇게 보는 유력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천년왕국을 교회시대 후기에 복음의 황금시대다. 교회시대 전체가 아니고 교회시대는 마귀가 감금된 시대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마귀의 활동이 초대교회부터 많이 있었으니까 교회시대 후기에 복음의 황금시대가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유명한 유력한 개혁신학자들이 조직신학자들 개혁신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기도 한 그를 후천년설 천년 황금시대가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천년 후 재림설입니다. 천년 후 재림설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교회 시대의 상징이냐 아니면 교회 시대 말기에 황금 시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황금 시대에 대한 그런 예언이냐. 셋째는 문자 그대로 주께서 재림하셔서 19장에 백마 타고 오는 환상이 주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했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보는 견해. 그것을 전천년설, 전천년설. 초대교회의 어떤 인물들, 제가 알게 이레니우스나 등에 있던 인물들이 그런 견해를 가졌고, 그리고 적지 않은 성경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 성경을 주석하는 자들은 대체로 이런 전천년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나 조직신학자들은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 대한 10절까지의 그런 내용은 첫 번째 견해나 두 번째 견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로는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성경 주석을 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설이 많고 무천년이나 후천년으로 주석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감금된 천년 동안 감금되는 게 천년왕국 아닙니까? 과연 교회 시대가 마귀가 감금된 시대냐라고 볼 때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또 후천년설은 지금 말세의 징조, 시대적인 징조,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 세계가 대환난 시대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대적인 징조를 볼 때 복음의 황금시대라고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후천년설도 좀 약화되고 무천년설, 후천년설로 계시록 20장을 해석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세 번째 견해 전천년설은 가장 잘 이해가 되는, 전천년설이 계시록 20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견해라고 봅니다. 물론 천년왕국의 성격은 전천년설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천의 왕,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에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제사 제도가 시행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구약적인 회복이 아니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문자대로 이루어진다.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 해석하는 자는 문자주의자들인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신약시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신약 성경이 보이는 그런 진리에 입각해서 천년왕국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이 평양신학교의 레이놀즈 선교사, 이눌서 선교사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쳤고 그 교훈을 또 다 받은 박형용 박사님이 총신에서 한국의 총회에서 41년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가졌던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한국교회의 장로교회는 그것이 주된 견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래에 젊은 신학자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화란의 영향을 받고 와서 무철연설을 말하는 것이지, 전철 역사적 전철연설은 나이든 모든 목사님들은 대다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어려운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박형용 박사님도 천년왕국을 해설하면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견해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력한 자들이 무철련, 볼콥 같은 유력한 자가 무철련, 또 찰스 하치나 바빙크나 유력한 신학자들이 후천년설, 이런 무천년, 후천년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을 또 가지는 그런 주석가들, 유력한 주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이제 천년의 동안에 감금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적행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으로 사탄과 악령들의 감금 장소로 생각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를 가지고 용을 잡았습니다. 용이라는 원어는 큰 뱀을 가리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했던 그 뱀, 곧 마귀요 사탄입니다. 마귀라는 원어, 본문에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라는 원어는 회방자, 참소자라는 뜻이며, 또 사탄이라는 원어는 원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인류를 범죄케 하고 타락시킨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회방하고 참소하는 자요,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이며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잡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국을 천년 동안 감금돼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온 세계가 교회 시대는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마귀의 활동이 강했는지, 중세시대에 로마 천주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마귀적 활동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대에도 마귀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배교가 되는 것은 마귀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활동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고 하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게 감금된 상태라고 보는 것은 무리합니다. 그러나 그 감금은 천년 동안입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은 반드시 잠깐 놓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귀의 결박과 감금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효력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무천년 설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감금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복음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사탄의 잠시 놓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력이 잠시라도 무효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천년 동안의 감금을 신약 시대 전체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활동이 신약 시대에 있었고 또 사탄의 감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무리하다. 그것은 그 이상의 뜻, 진짜 문자 그대로 사탄이 결박되고 감금되는 것을 의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패하신 후에 사탄을 천년 동안 감금시키실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문에 가장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전철연설의 견해가 본문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4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사도 요한은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선 그는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는 재판하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모든 성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라는 크리마라는 말은 보통은 심판이라고 번역되지만 여기에서는 NIV 성경처럼 심판하는 권세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심판의 권세를 받고 보좌들에 앉은 자들 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거쳐 신약교회의 역사상 항상 있어 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더욱 절정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대로 대환난 시대에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활발할 것이다. 이단들이 1830년대부터 득세한 이단 종파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등 이단 종파들이, 그리고 한국산 100여 개의 이단 종파들이 왕성할 것이다. 또 특별히 이단 중에 이단인 신학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온 세계 교회를 삼키듯이 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일찍이, 미국 교회도 지금은 자유주의의 침입을 자유주의가 장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악을 받지 않은 교단이 대교단치고는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관계하는 보수 교회들은 소수의 교회입니다. 미국에는 만 교회 이상이 다 자유주의적인 교단이고, 한국 교회와 관계가 지는 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정통 장로교회 같은 것은 몇백 교회에 불과합니다. 또 온 PCA라고 하더라도 1,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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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이 아마 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미합중국 장로교 같은 PCUSA는 만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장로교 하면은 PCUSA 교회는 알지만은 뭐 정통 장로교, 성경 장로교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항상 있었고 재림 직전에 더욱 절정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도 교회 역사상 항상 있어 왔고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 자주 했죠. 요한계시록 13장 14장. 그 다음 구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그들은 앞에 언급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음 절에 언급된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만일 앞에 언급된 자들이 순교자들만을 묘사한 것이라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앞에 언급된 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과 악인들을 가르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즉 이 구절은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을 구별한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적 전철연설은 그렇습니다. 부활은 두 단계라기보다 두 종류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구별된다. 의인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고 악인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도 차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이 바로 의인의 부활이죠. 의인들의 부활이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이란 부활이 그러면 구별이 있다는 말 같이 보이죠. 그러면 그건 악인들의 부활일 것입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부활을 구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의 환상은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을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영혼의 중생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무철연설자들이 해석하듯이 그것은 영혼의 중생일 것이다. 그는 중생을 부활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봅니다.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부활. 부활이라는 여기에 원어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아나스타시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말로 15장 12절, 13절, 21절, 42절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중생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중생을 아나스타시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은 몸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성경의 본문에 충실한 해석일 것이다. 6절을 마저 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몸의 구속, 즉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은 자들이므로 완전히 거룩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부활이, 몸의 부활이 구속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란다고 말씀한 몸의 구속, 그 몸의 구속이 바로 완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입니다. 둘째 사망고 지옥 형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옳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 천년은 사탄이 결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이 없고 불법이 상당히 억제되고 오늘 시대처럼 불법이 온 세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아직도 독재 국가들의 횡보나 정치권에서 모든 거짓된 불법한 일들이 오히려 온 세계를 장악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 같은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에서 판결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활동하고 있으나 천년 왕국은 사탄의 미혹이 없고 불법이 상당히 억제되고 풍성한 평화가 있는 평화의 그런 시대이다. 천년 왕국, 평화의 왕국이다. 천년 왕국은 복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장차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될 것이다. 지금은 결박된 상태라고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 온 교회를 미혹해서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가 되어 있지만은 사탄의 활동이 아니고는 이런 배교의 시대가 올 수 없지만은 장차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감금하실 것이다. 둘째로 성도들은 복된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와, 우리가 복된 몸으로 부활하는 복된 부활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가진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말씀하신 그 부활, 부활체이죠.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중 부활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지옥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된 삶을, 영생을 누리는 첫째 부활이 있다. 셋째로 부활한 성도들은 장차 주 예수님의 재림 후 그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또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 후에 부활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본문 계시록 20장의 본문은 그렇게 보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이 주님의 심판에 같이 동역하게 동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마침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천년 왕국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잘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사탄의 결박, 천년 동안의 결박, 또 성도들의 복된 부활, 또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본문의 예언인데, 우리가 그 예언도 참고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견해가 나뉘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전철연설의 견해가 본문에 가장 적합해 보여서 그런 뜻에서 본문을 조금 이해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에 보이신 바와 같이 사탄의 결박, 사탄이 최종적인 지옥 불못에 던지기 전에 천년 동안 결박되는 사탄의 결박과 또 성도들의 첫째 부활에 대한 그런 환상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보이는 바와 같이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주님 심판 권세를 가지고 또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환상과 또 예언의 말씀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새기고 감히 우리들은 부족하지만은 주님 잘 믿고 믿음 지키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일도 주께서 주시겠다 하신 대로 모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심판 때에 함께 동사할 수 있으며 주님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 권세를 받아 또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